제13장 성령의 통제와 말씀. 말씀의 사역자가 일어나 말씀을 전할 때 그가 한 말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되는 자는 자신의 사상으로 많은 말을 생각해내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말은 다른 근원에서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말이 대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보기로 합시다. 그 말의 근원을 단정한 후에 우리는 우리가 쓸 수 없는 말이 많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로 삼아 전달해서는 안 될 말이 많다는 것에 대해 분명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역이 사람의 성분과 크나큰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계속 언급해왔습니다. 또한 말씀의 사역은 곧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한두 마디를 주시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다시 많은 말을 해내는 것입니다. 이 많은 말은 한두 마디 말씀에 근거하여 나온 말입니다. 이 많은 말은 안의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가 다시 안에서부터 밖으로 말해낸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말씀의 사역을 할 때 말하는 이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사역인데 이 말씀의 사역 안에는 사람의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말씀의 사역을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성분이 어떤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사람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단상 위에 서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에 따라 어떤 종류의 말이 나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그가 전한 말을 그분의 말씀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는 그분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에 관한 모든 문제는 그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에 달렸습니다.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 안에서 그들이 얻은 비춤이 같고 얻은 말씀도 같지만 일어나서 봉사할 때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는 그들 자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말씀의 사역을 할 때에도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안의 계시와 안의 말씀이 완전히 같을지라도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사역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말씀은 계시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말씀은 또한 사람의 성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부류인가에 따라 어떤 말이 나옵니다. 그의 됨됨이에 문제가 없다면 그의 말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의 됨됨이가 좋지 않다면 그의 말은 필이 낮고 빈약하며 어린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 사람의 말이 있고 지혜의 말, 아름다운 말이 있지만 그 말은 영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라면 자연히 그의 말 또한 영적일 것입니다. 그의 말은 높고 정확하며 또한 하나님을 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밖의 말씀의 근원을 주의해야 하고 그 사람이 어떤 부류인가를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에 따라 어떤 부류의 말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조성에 따라 말씀이 다름. 사람이 어떤 부류이면 그에게서 어떤 종류의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당신 안에서 조성하는 일, 곧 당신으로 하여금 영적인 일을 만지게 하고 당신의 성격이 변화받도록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고 당신을 다스리시며 당신의 겉사람을 다루시고 파쇄하는 일을 하셨다면 자연히 당신은 성령의 말씀을 말하게 되고 성령의 조성하심에 기초하여 말하게 됩니다. 성령의 조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여 성령의 말씀을 말해낼 수 없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말해낼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성령의 조성하심이 있고 성령이 나를 새롭게 다루시고 조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년간 주님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은 나의 원래 모습을 새롭게 재조성하고 재안대하셨습니다. 이것은 집 전체를 개조하여 새롭게 다시 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말씀이 성령의 조성에 근거한 것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성령이 내 몸에서 나를 새롭게 조성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말해낸 말씀은 다 낡은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재조성하신 후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말씀이 내게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은 높은 단계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7장에서 다음과 같은 공과를 배울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신뢰할 만하고 영적일 정도로 조성되었을 때 그 사람은 자신이 계시를 얻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할 정도로 진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의 안에 이루어진 성령의 조성이 계시를 자연스럽게 표현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계시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얻은 계시가 그의 생각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그에게 있어서 계시는 특별한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람들에게 성령의 조성하심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7장을 아주 특별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고 느끼시는 것과 비슷할 정도로 하나님께 이끌리고 성령으로 조성된 한 형제를 봅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는 그의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것을 특별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성부는 하나님을 만질 수 있을 정도로 높이 올려졌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바울은 그 말이 자기의 것이라고 느꼈고 그의 뜻은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는 높은 조성을 가졌기 때문에 말을 마친 후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사람과 말씀의 관계를 만져야 합니다. 여기에 성령의 조성이 있는 한 사람이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갔습니다. 그가 특별한 계시가 없이 말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체험하는 최고의 단계입니다. 바울이 말할 때의 원칙은 사람이 옳으면 그 말도 옳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조성이 있다면 그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성령의 말씀이 흘러나갈 정도로 순결하고 깨끗하게 그분의 다루심을 받은 사람이 입을 열 때에 성령의 말씀이 그와 함께 흘러나간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말이 안에 성령의 조성하심에 근거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누구누구는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유능한 사람일지라도 성령의 조성이 한 사람에게는 이러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저러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각각 다른 것입니다. 두 사람이 다 유능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 상당히 높고 깊은 단계에 이르렀지만 두 사람의 조성은 다를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 속의 계시와 안의 말씀은 같겠지만 그들의 조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한 말도 다른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다 하나님의 사역자이고 최고의 말씀의 사역자일지라도 두 사람의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두 사람의 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요한과 바울이 다르고 베드로와 바울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한 말도 다릅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고 그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아니라 최고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지만 그들이 한 말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할 때 그의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의 입에 있는 것은 바울 자신의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해낼 때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할 때 그 안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의 입에 있는 것은 베드로 자신의 말이지만 그것을 말해낼 때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바울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상당히 깊은 조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 두 사람이 한 하나님의 말씀은 밖에서 볼 때 같지 않습니다. 말씀의 형성. 하나님의 말씀이 주 예수님에게 있을 때 하나의 인격이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인격이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신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육신이 되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한 인격이 되게 하시어 전과 같이 육신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에서 나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정도로 우리의 육신을 처리하려고 하십니다. 이런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조성을 이루셨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의 성령의 조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주관적인 말씀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성령에 의해 어느 정도의 조성을 가질 때 비로소 그 말씀은 객관적이지 않은 완전히 주관적인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을 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을 뿐 아니라 우리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될 정도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조성하십니다. 성령의 조성의 결과로 당신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신약 안에 있는 사역입니다. 즉,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말할 때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통해 흘러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며 우리가 얼마나 다루심을 받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영으로 우리를 조성하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형성하신 것입니다. 말씀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환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시련과 다름을 안배하시어 우리로 그것을 거치게 하심으로써 형성된 것입니다. 요즘 며칠 동안 또는 몇 개월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다루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승리한 것 같기도 하고 실패한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잘 통과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것 같기도 한데 이 모든 것에는 다 주님의 안배하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루 이틀, 한 번, 두 번 당신은 조금씩 공과를 배우게 되고 한두 마디 말씀에 대해 분명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분명해질 때 당신에게는 할 말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당신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몸에서 이미 한두 마디 말씀을 형성해내셨을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당신의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배움은 여기서 옵니다. 가령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어떤 다룸을 받을 때 처음에는 어리둥절하기만 하고 말씀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다룸을 받을 때 그 다룸에 대해 당신은 조금도 분명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난 후 조금 분명해질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었구나. 주님이 나를 다루신 목적이 이것이었구나. 그러나 실상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한순간에 무엇에 대하여 분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 같으나 또 분명치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 분명한 듯 하면서 분명치 않은 가운데 내적으로 끊임없이 조금씩 분명해질 것입니다. 당신이 조금 분명해질 때 당신에게 말씀이 있게 됩니다. 그 분명함이 곧 당신의 말씀입니다. 때때로 당신은 주님이 주신 무거운 시련을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통과했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바로 통과할 수 있는 것 같으나 또 통과할 수 없는 시련 가운데서 점차 시간이 지날 때 결국 그 시련을 통과하게 됩니다. 매일 통과할 수 있는 듯 없는 듯 느끼는 이러한 체험들이 합해질 때 부지불식 간에 그것을 완전히 통과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흘러나온 것이 바로 당신의 말입니다. 분명한 듯 하면서 분명치 않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말씀을 형성하시는 것임을 그분 앞에서 인식해야 합니다. 받은 시련에 대해 당신이 분명하기도 하고 분명치 않기도 할 때가 바로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말씀을 형성하실 때입니다. 당신은 통과할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통과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당신은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또 넘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주님은 당신으로 하여금 통과케 하십니다. 이 통과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통과할수록 통과할 수 있게 되고 분명해지며 또한 말씀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의 형성입니다. 말씀 사역의 말씀은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형성된 것입니다. 형성된 말씀과 생각해낸 말씀은 같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둠 가운데 더듬고 있을 때 당신은 분명한 것 같기도 하고 혼미한 것 같기도 합니다. 당신이 분명할 때라도 당신이 본 것은 조금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번 당신이 체험한 분명함이 더해질 때 분명함은 더욱 많아집니다. 그 분명함이 바로 당신의 말이 됩니다. 당신이 체험한 바가 당신의 말을 형성합니다. 말씀의 사역을 할 때 당신에게 안의 비춤과 생각과 안의 말씀과 기억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또한 단상에 서서 어떻게 말할 것인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통제로부터 형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통제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창조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얼마나 많은 처리를 받았는가에 따라 그만큼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다름을 받은 만큼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체험한 만큼 당신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갈고 다듬어서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여기서 주님은 당신의 육신을 다듬어서 당신의 육신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얼마큼 할 수 있는지는 당신이 내적으로 얼마나 배웠는가에 달렸습니다. 당신의 말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얼마나 통과했는가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을 그분의 말씀과 하나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에 의해 조각되어 당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정도로 연단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말하겠습니다. 어디에서 계시의 빛을 봅니까? 아마 당신은 계시의 빛은 영 안에서 보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지속적으로 영 안에서 빛을 볼 수 없습니까? 왜 당신의 영은 때로는 계시를 얻고 때로는 얻지 못합니까? 당신의 영은 언제 계시를 보게 됩니까? 우리가 통제를 받을 때입니다. 영 안에서 빛을 보는 것은 우리가 받은 다루심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다루심을 받을 때 비로소 영 안에 빛을 갖게 됩니다. 계시의 비춤은 성령의 통제 아래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에게 성령의 통제가 적다면 영 안에서 비춤을 얻는 때도 적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 안에서 빛을 얻으며 빛을 얻는 때는 다루심을 받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매번 우리가 받는 다루심은 계시를 얻는 기회인 것입니다. 한 번의 다룸을 잃을 때 당신은 한 번의 계시를 잃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다룸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계시를 얻을 가능성이 있게 되고 새로운 계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때 주님의 손은 우리 몸에 약간의 다룸과 만짐을 가하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순종하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 차례 우리를 만지셔야 우리는 조금 항복하며 고개 숙여 주님께 주여, 더 이상 발버둥 치지 않고 지금 순복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당신에게 비춤이 있게 됩니다. 주님이 거듭하여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는 거듭거듭 하나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거듭 순복할 때 나의 영은 맑아집니다. 이런 일에서 내가 일으켜지고 한순간 빛을 볼 때 말씀이 비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루심으로 빛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사용하는 말씀은 우리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다루심과 연단하심으로부터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사역을 할 때 당신의 말에 진보가 있는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당신의 말에 진보가 있다는 것은 당신이 받은 다루심에 진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말할 때 당신은 별로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똑똑하고 좋은 기억력을 갖고 있으며 사람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얻었다 할지라도 당신이 말씀을 전할 때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주님은 당신 안에서 당신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거듭거듭 조금씩 조금씩 그분의 다룸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한 번의 다룸이 있을 때 당신에게 말씀이 있게 되고 하나님이 또 한 번 당신을 다루실 때 당신에게 또 약간의 말씀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되 더 진보된 말씀을 주십니다. 처리를 받은 후 당신은 유용한 말씀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형성을 주의해야 합니다. 말씀의 형성은 성령의 통제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그는 아주 큰 계시, 곧 삼층천의 계시와 낙원의 계시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삼층천은 가장 높은 하늘이고 낙원은 가장 낮은 곳입니다. 하나는 하늘 위의 하늘이고 하나는 땅의 중심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계시들을 다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는 바울을 자고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게 볼까봐 말하는 것을 스스로 제재하였습니다. 또 가시가 그의 육체에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를 찌르는 사탄의 사자였습니다. 바울은 이 가시가 자기에게서 떠나도록 세 번이나 주님께 구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 답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계시는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새로운 계시를 가질 때 새로운 지식도 가졌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마도 이 계시는 바울이 얻은 최고의 계시의 일부일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에서 얻은 도움은 삼층천과 낙원으로부터 얻은 도움보다 더 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낙원에 가본 적이 없고 어느 누구도 거기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를 말해주지 않았으며 또 우리는 삼층천에 가본 적이 없고 거기에 무슨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 교회가 주님이 바울에게 하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말씀으로부터 받은 도움은 바울이 얻은 삼층천과 낙원에 대한 계시로부터 얻은 도움보다 훨씬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사역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바울의 경우 그는 다룸을 받았고 그가 약할 그때에 강하다고 말할 정도로 주님께 이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족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말씀의 사역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말씀 사역은 바로 여기에서 산출된 것입니다. 말씀은 통제로부터 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같은 부류가 없다면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이 가시는 바울에게 매우 심한 고통이었습니다. 그것은 보통 가시가 아니라 그를 치는 사탄의 사자였습니다. 치다라는 단어는 타격, 학대, 압박, 고통을 받게 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많은 일들을 겪어본 사람입니다. 그는 질병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많은 연단을 거친 사람입니다. 그가 고통스럽다고 말했다면 정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 가시는 사탄이 바울을 치기 위해 그의 사자에게 사용하라고 한 것입니다. 사탄의 사자는 이 가시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심한 통제 안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계시를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알고 또한 자신의 약함을 알았습니다. 바울의 이런 계시로 인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통과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약함과 무력함을 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약함이 나를 떠날 때 능력은 사라지고 약함이 있을 때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원칙입니다. 이 계시와 원칙은 성령의 통제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통제 안에서 빛을 얻고 통제 안에서 말씀을 얻습니다. 우리는 갓난아기가 말을 배우듯이 새롭게 다시 말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시련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차 받게 될 시련 가운데 당신을 먼저 두실 때 당신이 약간이라도 공과를 배웠다면 당신은 말씀을 소유하게 됩니다. 당신이 얼마큼 순종했으면 당신 안에 얼마의 말씀이 있게 됩니다. 당신이 순복할 때 즉시 말씀이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은 시련 가운데의 순복이요. 이 순복은 곧 말씀입니다. 그 순간 순복하고 엎드러질 때 말씀을 갖게 됩니다. 당신이 엎드러졌다면 당신 이외 말씀이 쓰이고 새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 가운데서와 그분의 자녀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다른 시련을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긍휼로 당신을 그 시련 가운데 두십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시련을 주시지 않고 먼저 당신을 그 시련 가운데 두십니다. 당신이 먼저 시련받고 그들은 나중에 시련받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느 정도 역사하셨을 때 곧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다른 형제자매들이 시련을 받고 갈 길을 잃을 때 당신은 일어나서 시련 중에 당신에게 형성된 말씀을 그들에게 교통해 주어야 합니다. 당신의 말은 후에 시련받는 형제자매들에게 생명과 빛이 되며 능력이 됩니다. 여기에서 당신은 또 한 번의 말씀의 사역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사역자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시련을 받아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에게 시련이 없다면 말씀도 없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시련을 받은 적이 없다면 다른 사람이 시련받을 때 당신은 전혀 그를 도울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은 공허한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허한 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씀의 형성은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불을 통과해야 하되 하나님은 먼저 그분의 사역자로 불을 통과하게 하시고 불로 사역자를 태우십니다. 먼저 불태워짐을 거쳐서 나온 사람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이 한번 불로 태워질 때 한마디 말씀을 갖게 되고 다시 한번 불로 태워질 때 또 한마디 말씀을 갖게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순복할 때 한마디 말씀을 갖게 되고 또 한번 순복할 때에 또 한마디의 말씀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당신은 후에 시련 가운데 있는 형제를 도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사역은 성령이 지시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성령이 내 입을 통해 하신 지혜의 말씀만이 아니라 더욱 성령이 지시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가르쳐서 배우게 했기 때문에 내가 불가마를 통과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할 말이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말은 공허하고 빈말일 뿐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다룸에는 배워야 할 기본적인 공과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한 모든 말은 다 불로 태워진 것이어야 합니다. 불을 통과해서 나오지 않은 말은 아무 소용이 없고 사람에게 어떤 유익도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런 상태에 있을 때 그를 위로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밖에서 들어온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다룸을 거친 사람이어야만이 당신의 말이 유용합니다. 왜 2000년 동안 교회가 고린도후서 12장의 도움을 받아왔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는 바울의 육체에 가시가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시가 제거되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의 능력은 바로 그 가시에서 나타납니다. 만일 바울에게 가시가 없었다면 그 말은 별 가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능력은 그 가시에서 드러납니다. 그 생명은 바로 그 가시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오직 어리석은 사람만이 자기의 가시를 제하려고 합니다. 가시가 없을 때 사역이 없고 할 말도 없게 됩니다. 모든 말의 능력은 당신 자신이 체험한 가시에 달렸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사역자는 먼저 다룸과 시련을 받고 먼저 그리스도를 알고 그런 다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리스도를 공급하기 위해 택함을 받은 한 무리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거친 것이 남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에게 공급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말씀의 사역자가 되고자 하지 않는다면 말할 것이 없겠지만 만일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이 받지 않을 것을 먼저 받아야 하고 다른 사람이 당하지 않은 것을 먼저 많이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당신 자신을 위한 말씀의 사역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말씀의 사역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한 사람을 공급하기 위해서 당신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공급하기 위해서 당신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받은 것은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이 받은 것보다 더 많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한 개인에 불과하고 다른 한 사람만을 도울 수 있을 뿐 어떤 사람에게 어려움이나 시련이 있을 때 결코 그를 도울 수 없습니다. 말씀의 사역자의 말씀이 풍성한가 빈약한가는 주님 앞에서 그가 받은 다룸이 얼마나 되는가에 달렸습니다. 당신은 결코 하나님이 천천히 부분적으로 한 가지씩 당신을 다루시도록 그분께 간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말씀의 사역자라면 당신이 받는 다룸은 마땅히 많은 사람이 받는 다룸이어야 하고 당신 한 사람이 받는 것은 마땅히 많은 사람이 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것이 없게 됩니다. 왜 어떤 형제의 말씀은 쉽게 빈약해집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받은 처리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근본을 추궁해야 합니다. 사람이 많은 다룸을 받아야만 결과적으로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다룸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면 한 형제가 그에게 도움을 청할 때 그에게 말씀이 있고 다른 한 형제가 그에게 도움을 청할 때에도 말씀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는 반드시 말씀에서 풍성해야 합니다. 말씀이 풍성하려면 반드시 받은 처리가 풍성해야 합니다. 풍성한 시련만이 풍성한 말씀을 가져옵니다. 광대하고 큰 시련만이 시련 가운데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있는 사람만이 섬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무엇이 많은 사람이 섬길 수 있습니다. 다만 있는 것으로는 그 상황의 필요를 채울 수 없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에게 다양한 필요가 있기 때문이며 당신에게 있는 것이 부족하다면 공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반드시 축적된 것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먼저 우리 몸에 많은 시련이 있고 먼저 많은 사람의 다양한 시련을 우리가 거쳐야만 그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의 문제에 당면할 때 그를 섬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바울의 사역이 아주 큰 사역인 이유는 그가 겪은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가 거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의 사역도 큰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사역이 크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받은 다룸도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공급의 목적. 우리가 말씀을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목적은 대체 무엇입니까? 공급하는 목적은 단지 어떤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거나 그 어려움을 통각해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전이란 목적은 바로 그로 주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계시는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 큰 가치가 없습니다. 모든 계시는 다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공급하는 최종 목적이 사람으로 주님을 알도록 이끄는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환경 가운데 두사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 때 우리는 주님을 알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매우 큰 필요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성령의 통제가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 환경에 두사 우리로 그런 필요를 갖게 하며 우리 자신으로는 결코 그런 상황에 대한 필요를 채울 수 없고 그것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합니다. 어떤 필요가 없을 때 사람은 결코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바울에게 가시가 없었다면 그는 결코 주님의 은혜를 알 수 없었습니다. 시련받는 것은 단지 시련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련 가운데서 더욱 주님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럼 좋다, 나는 다만 참겠다고 말하지 않고 자기가 은혜를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성령의 통제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어떤 필요를 느끼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외에는 그런 필요를 채울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그런 시련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런 필요들은 우리로 주님의 어떤 부분과 어떤 방면을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2장은 바울이 주님의 능력을 알게 된 것은 그의 약함에 의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고난을 당함으로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가시는 그로 하여금 약함을 알게 했고 또한 은혜를 알게 했습니다. 주님이 그를 약함 가운데 두심은 그로 그분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고통 가운데 두심은 그로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필요가 있는가에 따라 어떤 인식이 생깁니다. 어떤 종류의 필요가 있는가에 따라 어떤 종류의 인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완전한 인식을 갖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겪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당신이 거친 것이 충분하지 않다면 주님에 대한 당신의 인식도 완전치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다방면에서 주님을 알지만 어떤 일에 있어서는 주님을 완전히 알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을 알기 원한다면 완전히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당신이 받은 통제가 완전치 않다면 주님에 대한 당신의 인식도 완전치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받은 통제가 불충분하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을 공급할 말씀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두사 여러 가지 시련을 겪게 하시고 매일 하나님에 의해 시련을 통과하는 훈련을 갖게 하시도록 그분께 간구해야 합니다. 매일 이런 상태 안에 두실 때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조금 더 알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 내게 새로운 처리와 통제가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됩니다. 내일 다른 처리를 받을 때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 또 하나의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더해지고 내가 아는 그리스도로 교회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말씀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시련 가운데서와 통제 안에서 당신이 얻은 말씀은 곧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 가운데 수천만의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그들의 인식은 불충분합니다. 주님에 대해 어떤 사람은 한두 가지밖에 모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주님에 대한 인식을 줄 수 있는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사역자는 다방면에서 시련을 받았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다방면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그리스도를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주님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는 어떤 일에서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고 다른 형제는 다른 일에서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 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그런 일들을 통과함으로 주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런 것들로 그들을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부족한 것을 공급하고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먼저 공과를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역이 이 기초 위에 세워졌다면 당신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체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체험을 인용할 때 조심하지 않으면 지나친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총명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체험이 없이 계속 다른 사람의 체험만을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익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체험을 사용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상당한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이런 원칙 하에서 다른 사람의 체험을 사용한다면 당신의 영 안에서 그런 체험들이 배양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체험한 것까지도 영 안에서 배양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 안에 배양할 때 그 체험은 항상 살아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지 알고서 당신의 영 안에서 이런 인식을 배양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알도록 다른 사람을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 안에 무언가 있다면 다른 사람의 체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지 모르고 영 안에 아무것도 없다면 결코 다른 사람의 체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한 당신의 체험을 영 안에서 배양해야만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것은 일개의 사상일 뿐 거기에 능력이 없습니다. 당신은 말에 일리가 있다고 느끼겠지만 그 실제를 만지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도 듣고서 그 실제를 만지지 못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인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당신이 성경을 인용하여 무언가를 만졌다면 즉시 다른 다섯 구절, 열 구절, 더 많은 구절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을 당신은 생각 안에서 배양할 것이 아니라 영 안에서 배양해야 합니다. 당신이 형제들과 대화하다가 당신이 만진 것과 상통하는 말씀이 생각났다면 그것을 영 안에서 배양해야 합니다. 당신은 영 안에서 배양한 만큼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배양하지 않고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5년 전에 체험한 것일지라도 영 안에서 배양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말할 때 비로소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일지라도 당신의 영과 어긋난다면 결코 그것으로 사역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말은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 몸에서 형성하신 것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그 말이 당신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형성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말은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수년 동안 역사하심으로 연단된 몇 마디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몸에서 수년 동안 조각하고 갈고 다듬으심으로 형성된 말씀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조성하신 말씀이요 성령이 당신 안에서 어느 정도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신뢰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을 통과하고 겪을 때 이 말씀이 산출됩니다. 이것은 확실히 당신이 한 말이지만 또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하에 있을 때만이 당신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골짜기 깊은 곳에서 이런 교훈을 배울 때 비로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씻으심과 연단하심을 거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근원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배운 공과와 우리가 얻은 빛비춤이라는 것에 대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얻은 말씀의 빛비춤은 성령의 통제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것도 성령의 통제에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깊은 곳에서 배워야만 높은 곳에서 전파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영 안에서 본 것이 있어야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 대한 비춤으로 변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은 다 깊은 데서 배우고 적셔짐과 압력을 통과하여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며 어떤 종류의 시련을 받았으며 어떤 종류의 배움이 있는가에 따라 어떤 종류의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은 시련과 고통과 실패, 흑암으로부터 산출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상태로 이끄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당신은 주님을 찬미하면서 주여, 당신이 또 내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처음 몇 번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어리둥절하여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모를 수 있겠지만 나중에도 여전히 어리둥절한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당신은 한 번 시련을 거칠 때 말씀이 조금 형성되고 두 번 시련을 거칠 때 말씀이 조금 더 형성되는 것을 알 것입니다. 당신이 여러 번 체험할 때 당신의 말이 증가하고 풍성해집니다. 나중에 시련과 고통을 당하거나 실패와 약함이 있을 때 당신은 주여, 당신은 또 제게 말씀을 주시려고 하시는군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말씀을 얻는 데 있어서 당신은 총명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말씀의 사역자는 말씀에서뿐 아니라 시련에 있어서도 교회 안에서 앞장서서 걸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성령의 통제에 있어서 앞장서지 않는다면 결코 교회를 공급할 말씀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련에 있어서 당신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앞장서서 걸어야 합니다. 그럴 때 당신은 교회를 공급할 무언가를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하고 있는 말씀의 사역은 공허한 것이고 자기 자신과 교회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갈 길 보여주는 포도나무의 생명이라는 찬송은 뒤로 갈수록 더욱 극점에 이르게 되고 끝부분에서는 얻은 것에 있지 않고 잃은 것에 있다네 라고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버리는 자가 아니라면 결코 사람들에게 줄 것이 없고 당신은 말씀의 사역자가 아닙니다. 말씀의 사역은 당신 안에서 말을 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말의 근원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말씀도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나는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다음의 기본적인 원칙을 상기합니다. 즉,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는 그의 몸에서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바로 이런 상태에서 나로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신다. 고 말합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이 같은 시련을 당할 때 그는 가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라. 이것이 말씀 사역의 기본 원칙입니다. 즉, 각종 시련 중에서 먼저 시련을 받고 그 다음 배운 것으로 다른 사람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내가 위로를 받았다면 내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할 때 우리는 결코 낮은 말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안에서 여러 번의 연단을 통과하여 배운 말씀을 말해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될 많은 용어와 말과 비유가 있습니다. 일단 그것들을 사용하면 말씀이 약화됩니다. 평상시 말할 때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말이 갈수록 성경과 같이 되도록 당신을 연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용어와 어법을 사용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오직 연단된 내적인 말씀만이 말씀 사역의 말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근원은 통제로부터 배운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성령의 통제를 경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통제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말들은 다 헛된 대화이며 교회는 그런 말에서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형제들이여, 결코 주님의 징계를 경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불을 통과하여 배운 공과만이 유용합니다.